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일로 지키며 또한 저희 교회로서는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해방 기념절기인 유월절 저녁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절기를, 마지막 때를 이 유월절을 선택하시사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인간은 자기가 죽을 날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는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짜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은 요즘에 생명이 다한 사람들에게 그 심장의 기능을 멎게 하는 기계를 중단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은 자기가 죽는 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날짜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으신 때를, 죽으신 날을 정하실 때에 유월절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정하신 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희 매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담아서 너희들의 대문에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들이 거하는 집에 그 문에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서 마다들과 맏짐승을 죽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 바로 왕이 자기의 장자가 죽고 모든 대신들과 온 나라의 마다들이 죽은 이 비참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인 것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8월 15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저녁을 먹어야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이면은 십자가를 치시는 날인데 그 목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말은 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헬라 말에 기념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째는 remember,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둘째는 remind,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remind,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다가 다시 마음속에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repeat, 반복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8월 15일을 기념하듯이 혹은 7월 4일을 기념하듯이 그런 기념식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동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나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면서 떡을 가져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이 예식을 행하면서 항상 나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동생의 밥그릇이라도 가서 싸워서 먹는 그것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의 유명한 수학자여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의 명상록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Man is but a thinking reed.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항상 나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나의 존재,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 쏟아주신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이제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역사 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적은 나라에 와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1500년의 역사가 모세 때로부터 기록된 구약 성경의 1500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건 그대로 주님은 역사상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은 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약 800불 정도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시면 케네디 공항에서 혹은 워싱턴에 있는 공항에서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나라 벤구리온 에어포트라고 하는 텔아비에 있는 그 비행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던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변화산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 해변의 한 언덕을 우리는 직접 다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 자신을 너희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 승천하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계시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가문에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평범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적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신 곳도 위대한 문화와 문명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천대받는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은 자라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 계시자인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역사상에 왔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준 계시자로서 마지막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없는 동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자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할진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일어서고 앉으며 누울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9절에 있는 대로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작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을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단계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깊숙이 이제는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병원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을 순방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보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눈으로도 혹은 그림으로도 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불안도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불안과 공포를 초월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바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인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 때는 이제는 너희들 가슴 속에 나를 받아들이는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한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쏟아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쏟아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아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전부를 쏟아준다.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이 피의 공로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새로운 언약이라 New Covenant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 죄사함이 없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부 관계의 계약보다도 능가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친구의 약속보다도 능가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어떠한 정치가가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처럼 선거 공약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고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불변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내 말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이 영생의 생명을 영생의 약속을 믿으며 재림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진보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단계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여기에 행한다고 하는 헬라 말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의 번역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다시 말하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하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생각이 정말 진실하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단계로 원하시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행동을,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본받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이제는 믿음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믿음이라면 행동하는 행위로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3년의 행위를 우리가 세 가지 말로 요약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는 행위 속에는 희생이 수반하는, 희생이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실 때에 희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끼리 갖다가 나누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희생적으로 주고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 해변에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순종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다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을 들고 물그릇을 들고 거꾸로 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비워버리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송두리째 너희에게 쏟아 부어준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본받되 나의 희생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순종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떡을 떼어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잔을 가지시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부했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론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세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슴 속에 믿으라. 그리고는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본받아 행동하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19번째 받는 우리 기념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19살이 되면은 이제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에게 의존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저의 신앙도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나의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남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벌써 생각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렸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행위를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